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라고 하시는 표현도 많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을 레위기에 23번 등장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레위기에서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하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종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전능자이시다 등등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 중에서 이 레위기는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더 깊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이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거룩해라 하시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레위기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온전치 못한 인생이니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 잘 드려서 번제든 소제이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등 여러 종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 많은 인생들이 죄사함 받고 부정한 사람들이 정하게 되는 이런 거룩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신분을 잘 유지하라 하시는 것이 전반부의 말씀이라면 후반부에서는 거룩한 백성들답게 거룩한 생활을 해라 하시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특히 19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거룩한 생활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의 표준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서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구성원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 닮은 모습인지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더욱 강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전반부에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근본적으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행위에 앞서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그리고 계명의 말씀들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의 신분 근본을 든든히 한 다음에 그 다음 차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웃을 사랑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래서 이 사람은 의인의 잔치에 들어가고 저 사람은 악인의 심판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했습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말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시면 가을이 되어 추수할 때 땅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일부분은 남겨두게 하고 떨어진 이삭을 밭주인이 다 주워가지 말아라.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 한 번 다 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이 있으면 그냥 두어라. 이 남겨진 모든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의 것이고 나그네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도적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사회적인 보호장치나 또는 이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정한 부분에 기여하게 만드셔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그렇게 모퉁이 곡식을 남겨두게 하고 열매를 딸 때도 한 번 따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마지막까지 따오지 말고 남겨두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이 사회적인 보장제도를 개인들이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자녀들과 함께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 경제적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긍휼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주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설 나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돌봄을 말합니다. 당시 근로자들이란 아침 일찍이 노동시장에 나가 있으면 큰 농장을 가진 사람이든지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하루 일을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되어 돌려보낼 때 반드시 품삭을 줘야 집에 갈 때 그 다음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품삭을 착취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주지 않고 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장애인들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여호와이다. 이런 몸이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대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연약하고 장애가 있다고 해서 멸시하거나 회방하거나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고 그분들을 형제처럼 돌보면서 어떻게 해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33절 말씀 이하입니다. 그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그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가나안 땅의 인근 여러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였든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든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던 것인데 또 그들이 대체로 와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 노예의 일자리라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갔는데 그런 사람들을 동포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듯이 네가 낳은 자식을 대하듯이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돌보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계층의 사람들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런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 등 많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작은 자들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살아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돌봄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널리 있을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이 19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특별한 규례도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사회적으로 약자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처신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동시에 다른 두 종류의 말씀도 하시는데 그 첫째가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민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버리지 말며 두 재례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했습니다. 이 말씀 오늘날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죠. 오늘날 흔히 이 식물들도 유전자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우리 옷을 입을 때에도 여러 종의 합성으로 된 합성 재료로 된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한데 이 말씀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적 교훈이란 신앙적으로 혼합된 생활을 하지 말라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종의 이 모든 동물이나 식물의 종을 순수하게 보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고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의 종의 교합을 통해서 많은 장애를 가진 동물들도 태어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의 말씀을 삽입해 두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합된 신앙적 삶을 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 믿는 순수한 신앙이면 그 신앙 안으로 만족해야 하고 여기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가미시켜서 자기 나름의 자기 형태대로의 신앙적 이념을 만들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믿음 그대로 온전한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 그 신앙 그대로의 삶을 지켜갈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것이 2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하는 등등의 무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무속은 정말 한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개인의 미래를 비참하게 만드는 중요한 악습이지요. 또 영적으로 우리를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악한 영에게 노예되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나 우리 사회적인 경향이 이 무속에 물들지 않도록 경고하고 내 자신을 지키고 함께 깨끗하고 정결한 신앙의 원류를 잘 보존해 나가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의 삶을 가르치면서 계명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근본이요 둘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드리는 예배생활하라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말고 돌보고 형제처럼 여기라는 말씀이었고 넷째는 혼합되지 아니한 순수한 신앙생활을 강조하셨고 마지막에는 이방 종교의 모습을 담고 무속을 본받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치 말라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일상생활에 대한 레위기 19장의 규제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듭해서 말씀하시며 구절구절 끝날 때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신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